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2일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은 엄중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은 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대사관 불법 침입과 점거, 강탈 행위는 국가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난폭한 국제법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관여했다는 소문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북한 체제단체인 자유조선은 지난 27일 자신들이 지난달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대사관의 컴퓨터와 자료들을 FBI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 적어도 두 명에 대해서 국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2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해서 공관 직원들을 결박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이들 중에 멕시코 국적자인 에이드리언 홍창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넘기기 위해서 FBI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3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국무부가 30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3개국에 대해서 2017 회계연도와 2018 회계연도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원조를 중단하기로 한 3개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밀접해서 중부의 북부 삼각지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심각한 빈곤을 겪고 있는 중미 지역의 안정과 불법 이민자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들 국가에 원조를 제공해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단한 지원금의 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한 담당관은 약 7억 달러의 원조금이 영향을 받을 걸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그러나 의회 조사국 조사를 이용해서 지난해와 올해 이들 3개국에 배정된 지원금이 약 13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다음 주에 멕시코와 마주한 남부 국경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30일 5년 임기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역대 최다인 39명이 입후보했습니다. 현재 선두군에 있는 후보는 3명으로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과 인기 코미디언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씨, 그리고 율리와 티모셴코 전 총리입니다. 이들 중에 정치 신인인 젤렌스키 후보는 인기 TV 코미디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맡은 배우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키예프 사회학 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포로셴코 대통령은 13.7%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로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어려워서 결선 투표에서 최종 당선자가 가려질 걸로 전망됩니다. 결선 투표는 4월 21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터키가 31일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터키 유권자들은 81개 주 전역에서 다수의 시장과 단체장, 의원과 관리들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선거는 터키가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한 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로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집권 정의 개발당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는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유권자는 AFP 통신에 경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터키 국민들은 현재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약 5,700만 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대도시 지역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인력을 복귀시켰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오는 4월 11일 워싱턴 개최가 확정된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이 뭔지 윤 기자가 좀 먼저 진단을 해 주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지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정상회담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서 비핵화 협상 중단이라든지 또는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까지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울러서 동창리에서 미사일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이런 움직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마 한미 두 나라 정보당국들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자세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소강 상태에 있는 이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에 어떻게 다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협상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협상이 이제 중단된 상태가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 아닙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 가급적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예.
이 입장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래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말하자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아마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고요.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 여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이뤄내느냐,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지요? 이번 회담이 다소 전격적으로 확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전격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당초 그 지난 한 달간 그 한미 간에는 그 고위급 수준에서 이제 별다른 그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29일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하고 한국의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죠. 그래서 당초 이제 언론들은 이 자리에서 아마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 어떤 발표가 있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 회동이 있기 전에 미한 양국이 백악관과 이제 청와대가 4월 12일 날 미한 정상회담을 갖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발표가 좀 전격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은 또 한미 양국이 그동안 지난 한 달간 물밑에서 빨리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추진해 오지 않았나 이런 관측도 가능한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달 28일이죠. 그 하노이 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워싱턴으로 오는 길에 이제 태평양에서 이제 막 오면서 전용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하고 그 결과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어서 미한 간의 일종의 중재 역할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는 안 됐지만 그동안에 한미 간의 물밑에서 상당히 그 어떤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일일이 언론에 다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바로 이제 정상회담이 그 결렬된 원인을 규명을 아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체적으로 미국과 북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종의 그 한국의 그 자체적인 중재안도 또 아마 마련했을 것 같고요. 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또 남북 간에는 그 비밀 채널 같은 걸 통해서 북한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일종의 타진을 한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미국도 어쨌든 협상에 그 수요가 있고 협상하려는 게 있다 이것도 아마 확인했을 것 같고요. 또 북한도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아마 그 조율을 통해서 4월 12일 날 정상회담을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향후 그 전망도 좀 궁금해지는 건데요. 4월 12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제 워싱턴에서 하고요.
예.
끝나는 대로 아마 그 4월 말 빠르면 4월 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또 4월 중에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름 또는 가을 전에는 아마 또 다른 그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들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한 정상회담의 초점은 역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하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에 집중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그러면 나름의 중재안을 갖고 온다 하면 과연 어떤 방안이 가능할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어느 누구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날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뭔가 결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대체로 그 전망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역시 미국은 빅딜을 이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all or nothing 영어로는 전부 아니면 전무를 택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고요. 여기에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까지도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반면에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행동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그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을 결정했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이 결정 이후에 오히려 노딜이 배드딜보단 낫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예.
나쁜 합의를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국내적으로 비판을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랬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앞으로 이 양측의 그 말하자면 견해차, 입장차를 조율하는 것이 더욱 쉽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 양측의 그런 어떤 큰 입장차 사이에서 어떻게 절충점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인데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밝힌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빅딜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전략을 좀 양보를 해서 미국이 일부 단계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을 합의하더라도 그 내용의 실천은 단계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단 한두 차례 뭔가 합의를 해서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한꺼번에 일괄 타결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인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비핵화라고는 하지만 그 비핵화의 과정을 너무 세분해서 자르지 말고 큰 틀에서 세 건 정도 아주 가급적 줄인 그 단계를 줄인 형태로 해서 과감하게 비핵화를 실행을 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제사회 여론을 향해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를 좀 과감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점을 설득할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중재안을 받아들일까요?
네, 이게 뭐 상당히 뭐 좀 앞지른 얘기가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그 확인된 건 없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입장을 일종의 절충한 이런 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은 선비핵화 후제재 해제 뭐 이런 입장이고요. 예. 요새는 또 뭐 토탈 솔루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괄 타결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북한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단계적 동시적이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고 미국과 북한이 하나씩 서로들 동시에 시간을 맞춰서 이제 주고받자 뭐 예.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한국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은 영어로 good enough de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만족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이제 절충점을 찾아서 서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초반에 그 하나씩 서로들을 이제 해결을 비핵화든 제재 해제든 예. 이걸 하나씩 주고받아서 계속 협상의 동결 비핵화의 과정이 끊이지 않게 이어지는 이 거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한 그런 딜이다 이런 그래서 영어로 이제 good enough deal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안 받게 되면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사전에 뭐 이것을 갑자기 들이미는 게 아니고 아마 상당히 실무자 간에 국무부 한국 외교부 또 정보기관 또 백악관 청와대 간에 상당한 여러 타진을 해서 이제 내놓는 거기 때문에요. 비교적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 열리게 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의 일반적인 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좀 설득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고 이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이제 4월 달에도 여러 가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고 최고인민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
4월 15일에는 태양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4월 달에 상당히 많은 정치적 일정이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그 이 기간 중에는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결정됐다는 것은 일단 순서가 바뀌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지금의 상황을 빨리 해소하고 돌파구를 찾는 게 시급하다라는 말하자면 공감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상황이 오래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그 대화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전에 빨리 돌파구를 마련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미북 간의 추가적인 협상에 다시 그 본궤도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관련해서 한국 정부로서는 아마도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어도 특사를 북한에 파견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당연히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겠죠.
상당히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제 한 달가량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그 현장에서 이제 회담 결렬 직후에 그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평양에 돌아와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나온 얘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그 심기가 불편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회담을 또 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그 전언도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기존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했던 핵실험 동결 또 미사일 발사 동결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그렇게 불편한 신기를 보이긴 하지만 미국에 대한 아주 굉장히 강력한 비난이라든가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건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담은 결렬됐지만 판을 깨고 싶은 이런 의도는 없고 또 남북관계도 계속 이어가고 싶고 협상도 계속하고 싶다. 이런 일종의 그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요. 북한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협상을 해서 뭔가를 이루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재가 풀 수 있고 네.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1일 날이 공교롭게도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그날 아마 평양에서 그 미한 정상회담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여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재안의 내용이 뭔가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미한 정상회담에 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침묵 끝에 4월 22일 트위터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과 의미를 좀 설명을 좀 윤국한 기자가 좀 해주실까요?
예, 그 미국 재무부가 3월 21일이었죠. 이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의 해운사 두 곳을 이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내용으로 올렸거든요. 예. 사실 굉장히 큰 파장이 큰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발표된 재무부의 제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상당히 혼선을 냈었는데요. 예. 오늘 발표된 게 없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발표된 건 있었지만
그렇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어제 발표된 재무부의 대북 제재를 철회하도록 한 것이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이제 일치 혼선이 있었는데요. 예. 백악관이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입장 정리는 아니었지만 익명의 당국자들이 나와서 앞으로 있을 추가 제재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일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시는 분명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미국에서는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중심이 돼서 사실 북한 관련 메시지를 발령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고는 했지만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 더 이상 악화되는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과 관련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나다, 대통령이.
예.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 등이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꽤 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바로 이 트위터 글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철회하도록 한 것인데요. 말하자면 상황 악화를 막으면서
예.
자 내가 지금 이제 밝힌 입장이 북한과 관련한 이 미국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죠. 더 이상 상황 악화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고
예.
대화로 전환할 것이다. 더 이상 추가를 하자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악관이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는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고 해명을 한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볼까요?
Look, the sanctions that were in place before are certainly still on. They are very tough sanctions. The president just doesn't feel it's necessary to add additional.
샌더스 대변인은 이전의 가한 제재는 확실히 그대로 있다면서 새로운 추가 제재는 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변인의 해명을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는 좀 여기와 다르다고요?
네, 조금 그 다른데요. 그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를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제재가 그 앞에 거를 가리키는 거냐, 이제 미래 거를 가리키는 거냐, 이제 네. 이런 혼선이 있었는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샌더스 대변인은 미래의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설명을 한 건데요. 배경을 그 블룸버그 통신이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의 두 개 회운 회사에 대한 그 재무부의 제재를 그 철회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
아, 그런데 참모들이 설득을 해서 그러지 말고 이건 그냥 내버려 두고 앞으로 더 추가 제재는 없다 이런 쪽으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나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에 앞서서 백악관에서 그 국가안보회의가 열려서 이제 재무부, 외무부, 이제 백악관 사람들이 다 이제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백악관 비서실이라는 참모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재라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존 볼튼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 내가 그 대통령은 잘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제재 발표를 강행했다 이런 두 가지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재무부가 발표한 그 제재 결정이 지금 현재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예, 유효합니다. 백악관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요. 앞서서 샌더스 대변인이 발표한 대로 이전에 가한 제재는 확실히 그대로 있다. 예.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철회를 지시한 그 제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의 대북 제재를 언급한 것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그 트위터 바로 전날 재무부의 대북 제재는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미북 관계에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옆에 주변에 있는 그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간다. 그렇게 지금 뭐 입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뭐 뜻하지 않게 몇 가지 이제 그 드러난 게 있는데요. 역시 그 존 볼튼 보좌관 또 재무부, 외무부 또 백악관 안에서도 북한 또 이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역시 여러 측면 중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양한 성향을 가진 참모들 중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역시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 이것도 보여주는 그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그 폼페오 장관이나 볼튼 보좌관이 강조해온 일괄 타결 같은 것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을 물론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 시점에 열릴 그런 가능성도 별로 없었지 않느냐. 예. 이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예, 예.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 일괄 타결 주장과 단계적 비핵화 행동 주장 사이에서 접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미국과 북한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교착 상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추가 대북 제재 취소를 통해서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얘기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관측이지요.
예.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선희 부상의 평양에서의 발언을 보면 심지어 스냅백 제재와 관련해서 스냅백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 주되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그 제재를 되살리는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폼페오 장관이나 볼튼 보좌관보다도 오히려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4월 11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뭔가 그 미북 간의 차이점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낳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지난 주말에는 볼튼 보좌관의 북한 관련 발언이 없었던 것이 좀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볼튼 보좌관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는 거의 매주라고 할 정도로 좋을 정도로 발언이 많았는데
예.
이번 그 재무부 제재 또 철회 이런 걸 둘러싼 요 와중에는 그런 게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볼튼 보좌관 쌤 뭔가 좀 그 난기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아직 이것은 뭐 확인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북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이 사흘 만에 일부 인력을 복귀시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참 이게 그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을 낳고 있는 게
예.
일단 공동 연락 사무소에서 철수한 것이 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시점과 굉장히 맞물려서 있었습니다.
예.
6시간 뒤에 북한이 그 철수 발표가 있었고요.
예.
또 사흘 만에 인력을 복귀시켰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주말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요일 날 추가 제재 취소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바로 주말을 지나면서 북한 측이 인원들의 복귀를 다시 결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연락사무소 인력 취소 그리고 복귀 이 결정들이 말하자면 미국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입장 그리고 그 협상 이후에 나온 강경 발언들에 대한 불만의 표시 아니냐.
예.
아울러서 한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데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독자적으로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말하자면 시위를 한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복귀시킨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과 혹 뭐 연관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 뭐 북한이 사흘 만에 이제 철수했던 인원들을 뭐 100% 복귀한 건 아니고요.
예.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복귀했다. 그래서 북측 인원이 한 8, 9명 정도 이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그날 그 앞서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제재 철회 이거와 이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그 하노이 정상회담 그 결렬 이후 북한이 보여준 일관된 어떤 대미 또는 대남 메시지 차원하고도 이제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결렬에 대한 어떤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또 불편한 신기를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협상의 여지를 안 안겨주는 그런 일종의 수위 조율을 했기 때문에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당신네들 책임 때문에 지금 회담이 안 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협상의 판을 깨려는 건 아니다.
예.
이런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대목입니다.
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혹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예.
특히나 그 김창선 부장 잘 아시는 대로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또 하노이 때도 그렇고 일단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창선 부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의전과 관련한 실무를 협의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 부장이 계속해서 그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을 잘 기억하실 텐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한 거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머지않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는 게 충분히 있고요. 한국 정부도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예, 예.
그렇지만 러시아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4월 11일 날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서 핵 문제 등에서 뭔가 중대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그 최고인민회의가 뭐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다른 국회이긴 합니다만은 예, 예. 그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집권 2기를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사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대내적, 대외적 그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교롭게도 4월 11일 날이 그 아까도 얘기 나온 그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 열리는 날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그 기존 입장을 좀 되풀이하고 그 워싱턴의 상황을 굉장히 좀 주목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발표라도 아마 그 무슨 획기적인 이런 것보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수준의 머무를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시 워싱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은 아직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을 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최근에 열린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But we've not yet seen them make the big move that we were hoping, frankly, that they would do in Hanoi. It had to be this complete denuclearization. We've not seen them take a step in that direction.
예,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는 걸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런 이제 말인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말만 하고 행동은 없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빅 무브 그러니까
예.
큰 움직임은 아직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그동안 성과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북한의 핵실험 중단 그리고 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런 부분들을 성과로 꼽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폼페이 장관이 또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는 것이었고요.
예.
또 비핵화 협상의 전도에 대해서 매우 희망적이고 또 3차 정상회담이 미국과 북한의 머지않은 장래에 열리기를 기대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 장관의 발언은 눈에 띄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는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쪽에서는 압박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또 대화를 하는 그런 제재와 그 대화의 병행을 하노이 회담 이후에 새로운 협상 원칙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동향을 좀 살펴보지요. 비건 대표가 최근에 베이징을 나흘간 방문했는데요. 뭐 여기에 특별한 목표가 있습니까?
네, 비건 대표 본인은 무슨 이번 그 방문 동안에 무슨 기자를 만나거나 뭐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그 목소리를 들으신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청문회에서 비건 대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비건 대표가 그 한국, 일본 또 중국 이런 당국자들하고 만나서 안보리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는 방안을 논의하고 복귀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역시 그 비건 대표의 이번 방문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의 그 입장 그러니까 제재를 강하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이런 거 보면서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주변국 중국 앞에는 이제 영국 다녔는데 한국 이런 쪽과 그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예.
그런 그 성격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언론은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서 북한의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확인이 혹시 뭐 된 거라도 있나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중국 당국이나 미국 어느 쪽도 확인한 것이 없고요. 또 대체로 전문가들은 비건 대표와 리수용 부위원장의 격을 보면 두 사람이 만났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주목할 것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이징에서 리수용 부위원장과 비건 특별대표가 만났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북한은 지금 협상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비상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실무 수준에서 통상적인 접촉을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구체적으로 비건 특별대표가 리수용 부위원장을 만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지
예.
확인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그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이제 초청을 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동시에 또 북한은 그 최선희 외무성 부산을 통해서 자신의 불편한 신기도 밝히고 또 그렇지만 판은 깰 용의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체를 정리하는 면에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월 11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달려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두 정상이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아무런 결과 없이 회담을 종료하게 된 그 차이점, 잘 아시는 대로 빅딜과 네. 단계적 비핵화 아닙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충점에 말하자면 합의를 하면 그러면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추가 정상회담이 예. 다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월 11일은 워싱턴에서 미한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예.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그 풍향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한 소식 등 여러 가지를 자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라면 보통 풋볼, 미식축구와 야구를 꼽습니다. 특히 야구에는 아메리카스 패스트 타임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여가 시간에 야구 경기를 관람하거나 동네마다 야구장에서 직접 뛰는 미국인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기 높은 야구의 중심 무대 메이저리그 2019 시즌이 공식 개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메이저리그 올 시즌을 앞두고 특급 선수들의 거액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이 선수들로 전력을 보강한 팀들이 전통의 강호들의 도전장을 내면서 어느 해보다 흥미진진한 승부를 예고하는데요. 최근 몇 년 순위 경쟁에서 뒤처진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가장 크게 움직였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연고팀 내셔널스의 대표 타자였던 브라이스 하퍼를 영입했는데요. 하퍼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어느 팀과도 교섭할 수 있는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얻었는데요. 필리스가 총액 3억 3천만 달러에 13년 계약으로 데려갔습니다. 필리스는 하퍼의 가세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넘어 최종 결승전인 월드시리즈 우승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대형 FA였던 매니 마차도는 하퍼보다 한 발 앞서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 계약했습니다. 10년 3억 달러 조건이었는데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러 온 파드레스는 마차도가 팀 재건의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FA들의 몸값이 줄줄이 3억 달러를 돌파하자 곧 FA가 될 내부 선수들을 붙잡아 두려는 각 팀의 노력도 가열됐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는 현역 최고 타자로 꼽히는 마이크 트라우트와 12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액이 무려 4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트라우트는 야구뿐 아니라 농구, 풋볼, 아이스하키를 포함한 미국 4대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액 계약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으로 계약한 선수들이 과연 몸값을 해줄지가 이번 시즌 최대 관심사인데요. 28일 북미 주요 도시에서 개막 경기가 열렸습니다. 30개 팀이 저마다 최고 투수, 에이스들을 선발로 냈는데요. 그 30명 중에 한국인 선수가 포함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류현진이 영광을 안았는데요. 박찬호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 메이저리그 개막전 선발 투수입니다. 박찬호는 2001년 다저스, 2002년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개막 경기 선발로 나섰는데요. 야구 세계화를 위해서 한 주 앞서 메이저리그는 아시아로 갔습니다. 20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돔에서 특별 개막 경기를 했는데요. 시애틀 메리너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대결했습니다. 일본 야구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2001년부터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일본인 선수 스즈키 이치로의 은퇴 경기를 겸했습니다. 스즈키는 메리너스에서 메이저리그 출장을 시작해 뉴욕 양키스와 마이애미 말린스를 거쳐 지난해 시애틀로 복귀했는데요. 통산 2,653경기, 3,089안타, 타율 3할 1푼 1리로 화려한 경력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쿄 개막 경기에서는 진기록도 나왔습니다. 애슬레틱스의 크리스 데이비스가 두 점짜리 홈런을 쳤는데요. 데이비스는 최근 3년간 개막전에서 모두 홈런을 날렸습니다. 홈런이란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방망이로 쳐서 400피트, 약 120미터 정도 거리에 담장을 넘기는 걸 보통 가리키는데요. 단박에 1점을 얻게 됩니다. 앞선 타자가 1루와 2루, 3루에 한 명이라도 나가 있었다면 1점을 더해 2점 홈런이 되고요. 주자가 2명 있으면 3점 홈런, 3명 있으면 4점을 얻는 그랜드 슬램, 말루 홈런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로 막을 올린 메이저리그 2019 시즌, 우승은 어느 팀이 할지, 또 분야별 수상 주인공은 누가 될지 스포츠 매체마다 다양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레드삭스의 2연패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우승팀으로 월드시리즈에 나가 내셔널 리그 우승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물리쳤던 레드삭스는 올해도 최상급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최종 승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월드시리즈 연속 재패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시리즈를 연패한 팀은 뉴욕 양키스인데요. 양키스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연속 월드시리즈에서 이긴 이후로 지금까지 연패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동부지구 맞수인 양키스가 레드삭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중부에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서부에선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강팀들로 꼽힙니다. 내셔널 리그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서부지구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중부의 시카고 컵스, 동부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각축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동부지구 최강자였던 워싱턴 내셔널스는 브라이스 하퍼가 빠진 공격력을 메우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주력 투수 맥스 슈어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com은 올 시즌 전망 기사에서 슈어저가 개인 통산 네 번째 사이영상을 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이영상을 네 차례 이상 탄 사람은 역사상 네 명밖에 없는데요. 로저 클레멘스, 랜디 존슨, 스티브 칼튼, 그리고 그렉 매덕스 같이 전설적인 선수들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조금 전에 사이 영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이 영상은 메이저리그 양대리그에서 매년 가장 뛰어난 투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 투수 중에 한 명, 내셔널리그 15개 팀에서 한 명, 이렇게 단 두 명만 받게 되는데요. 메이저리그 초창기인 1900년대 보스턴의 명투수였던 사이 영을 기념하는 상입니다. 영은 불같이 빠른 공을 던져 타자들이 헛방망이를 돌리기 일쑤였는데요. 원래 이름은 덴튼 트루 영이었지만 공이 사이클론, 태풍처럼 빠르다고 해서 사이 영이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사이 영상의 역사는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금까지 60년 넘는 경륜이 쌓이면서 수상자 수와 선정 방식이 변했습니다. 현재는 정규 시즌이 끝난 뒤 지정된 기자단의 투표로 뽑아서 최종 결승전인 월드시리즈 이후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 소식 전해드렸고요. 사이 영상의 유래도 알아봤습니다.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야구를 다룬 희극 영화 메이저리그에 엄청난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나오는데요. 별명이 와일드땡, 거친 녀석입니다. 이 영화 주제가 X악단이 부르는 와일드땡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2일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은 엄중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은 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대사관 불법 침입과 점거, 강탈 행위는 국가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난폭한 국제법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관여했다는 소문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북한 체제단체인 자유조선은 지난 27일 자신들이 지난달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대사관의 컴퓨터와 자료들을 FBI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 적어도 두 명에 대해서 국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0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해서 공관 직원들을 결박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이들 중 멕시코 국적자인 에이드리안 홍창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넘기기 위해서 FBI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3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30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3개국에 대해 2017 회계연도와 2018 회계연도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원조를 중단하기로 한 3개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밀접해서 중미의 북부 삼각지대로 불립니다. 미국은 심각한 빈곤을 겪고 있는 중미 지역의 안정과 불법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들 국가에 원조를 제공해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단한 지원금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한 담당관은 약 7억 달러의 원조금이 영향을 받을 걸로 추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31일 5년 임기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역대 최다인 39명이 입후보했습니다. 현재 선두군에 있는 후보는 3명으로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 인기 코미디언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씨, 그리고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입니다. 이들 중에 정치 신인인 젤렌스키 후보는 인기 TV 코미디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맡은 배우로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 키예프 사회학 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포로셴코 대통령은 13.7%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로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어려워서 결선 투표에서 최종 당선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결선 투표는 4월 21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터키가 3월 31일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터키 유권자들은 81개 주 전역에서 여러 시장과 단체장 의원과 관리들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선거는 터키가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한 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집권 정의개발당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는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유권자는 AFP통신에 경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터키 시민들은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약 5,700만 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국의 3월 제조업 지표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4개월 만에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31일 발표한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는 50.5로 3년 만에 최저치였던 전달에 49.1을 껑충 뛰었습니다. PMI는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50선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3월 PMI 지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풀이로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31일 새벽 5발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이스라엘 군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로켓들은 이스라엘 에시콜레 공터에 떨어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전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분리 장벽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30일은 가자 지구에서 위대한 귀한 행진이란 시위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뷰의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